이사야 9번 메시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과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 여섯 번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와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인 큰 빛이요, 기묘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와 아수르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결과인 큰 빛이요, 기묘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계시함.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계시되십니다. 해변의 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언급된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님은 이제 해변길로 불리우는 세상의 그 부분을 영광으로 대하십니다. 이 부분의 세상은 또한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첫 번째 무리로서 하나님의 신약 선민의 시작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120명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멸시받는 곳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갈릴리를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데 이는 그곳이 교회의 시발지였기 때문입니다. 120명이 유대인이었는지 혹은 이방인이었는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적용됩니다. 교회 사람들인 우리는 다 갈릴리 출신, 즉 교회의 시발지인 멸시받는 땅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사야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신원 속에는 교회에 대한 암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암시들 가운데 한 가지가 9장 1절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믿는 이들에 관한 말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봄.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원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흑암에 앉았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신원의 성취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멸시받는 백성을 얻기 위하여 멸시받는 땅 갈릴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들은 갈릴리라는 멸시받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심. 이사야 9장 3절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신원은 베드로, 요한, 야고 및 초기의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것은 또한 우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추수 때의 농부들이며 탈취물을 얻는 전사들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과 성장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심. 4절은 계속하여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있던 멍에를 깨뜨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끝으로 5절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전쟁을 하고 계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기묘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 9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기묘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을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음.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표적과 관련됩니다.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고 또한 신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은 신성하십니다. 사람이면서도 신성한 아기의 출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기의 출생을 통해 신성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음. 9장 6절 중반절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행정이 태어난 이 아기와 주신받은 이 아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울 것임.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 쉼표가 삽입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와 주신받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기묘한 모사이시며 또한 기묘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모든 항목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고갈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안의 기묘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기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주로 그분이 모사가 되심에 있어서 기묘하십니다. 나는 내가 중국에서 일본의 침략군에 의해 투옥되었을 때 그러한 모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나는 날마다 두 번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과 시험은 매번 3시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아주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나는 그분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조언을 주셨을 때 나는 그분을 기묘한 모사로 체험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 이사야 9장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고 말합니다. 인류가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통치자로 삼았을 때 창세기 11장의 때로부터 통치의 문제는 인류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이 도래할 때 그리스도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며 삼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는 증가될 것이며 이 땅의 구석구석에 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증가와 그분의 평강은 끝이 없습니다. 평강은 공평과 의가 존재한다는 표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은 공평케 되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실 때 땅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